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한국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구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특사단은 이날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을 하게 되며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상회담의 의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대북 특사단은 지난 3월 1차 방북 때와 동일한 인사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일본인 납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일 발행된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 자신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상호 불신 관계가 깨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나라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회담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회담에 열려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일본과 북한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비밀 접촉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2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49개 등 총 177개의 메달로 종합 3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금메달 12개와 은과 동메달 각각 12개와 13개씩으로 종합 10위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은 폐막 전날 열린 축구 결승 경기에서 일본을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추가했으며 야구 경기에서도 일본과 맞붙어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당초 6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총 11개 종목에 16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북한은 역도 경기에 걸린 15개 금메달 중 절반인 8개를 가져가는 등의 활약으로 톱10에 이름을 올렸고 남북 단일팀으로 따로 메달 순위가 집계된 코리아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순위 28위를 달성했습니다.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차량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시내 중심부로 관공서 등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근 학교 건물이 붕괴되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언론 등은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3억 달러에 달하는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금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파키스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반군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파키스탄이 아프간 반군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다며 압박해왔습니다. 실제로 미 정부 관계자도 파키스탄 정부가 주기적으로 이들 반군 문제를 무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초 트위터에 미국은 어리석게도 지난 15년간 파키스탄에 330억 달러 이상을 원조했지만 파키스탄은 미국을 바보로 생각해 속이고 기만할 뿐 아무것도 보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다만 파키스탄은 이들 테러 분자들과의 전투에서 자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억 달러를 소비했다는 입장입니다. 콘 포크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취소된 원조금은 다른 긴급한 곳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평안북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9월 5일 평양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지난 23일 4차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자, 모두들 궁금해하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예, 그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발표를 트위터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와 함께 중국이 협조적이지 않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이상 미국 정부 당국자라든지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유력한 말하자면 그 취소의 이유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오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꼽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워싱턴 포스트와 CNN 방송이 이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평화협정 그리고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태도가 아직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미국 간의 협상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내용을 적어 보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그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이것이 충분히 적대적이다. 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폼페오 장관이 방북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네.
판단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걸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 알려진 내용은 없는데 일단 결정적인 건 폼페오 장관에게 보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서한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과 북한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판문점 접촉 등을 통해서 뭔가 공감대가 이미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 하는 그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최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어쩌면 이것이 가장 그 궁금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동안에 좀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 8월 1일을 기점으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그 방북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날이 바로 그 미군 북한이 보낸 그 55구의 미군 유해가 그 하와이에 도착한 날인데요. 북한은 이날을 기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서 내용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뭐 만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그 답신이죠. 또다시 이제 그 이에 답하는 그 친서를 했고요. 나중에 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친서에는 폼페오 장관을 평양에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0일간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한 20일간 판문점 또 미국과 북한 간에는 여러 가지 그 대화 접촉 이런 것이 있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12일 날은 판문점에서 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와 북한의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만났고요.
네.
또 국무부는 헤더도어트 그 대변인을 통해서 북한과 거의 매일 전화나 이메일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폼페오 장관이 이런 그 일종의 예비 접촉 이런 걸 거친 다음에 23일 날 직접 그 스티브 비건이죠. 그 대북정책 그 특별대표를 지명하고 그 발표하면서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 한국과 미국 이런 그 서방 언론들은 아 이렇게 이제 20일 동안 그 쭉 이런 예비 접촉이 이루어졌으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아 일정 의제 이런 건 물론이고 지난번처럼 8월 6일 갔을 때 이제 그 빈손 논란이 돼서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안보 네. 합의를 못 거뒀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그와 달리 뭐 좀 공감대가 이뤘고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 주고받을 어떤 그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정작 그 바로 다음 날 24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취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20일 걸쳐서 미국과 북한 간에 했던 거 또 예비 접촉의 이 내용과 이 아까 말씀 나온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의 서한 사이에는 뭐 좀 다른 게 있는가? 아 이런 내용이 지금 상당히 그 관측이 많고요. 이것이 아직까지는 분명히 규명되지 않은 대목입니다.
네. 백악관에서는 방북 취소를 결정하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 참석자들이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다루는 핵심 인사들인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이 대북 정책 핵심 인사들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결정에 앞서서 대책 회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집무실 의자에 앉은 책상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 맞은편에 정면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양 옆으로 펜스 부통령 그리고 또 성김 필리핀 주재 대사죠. 그리고 앤드류 김 그 CIA 중앙정보국의 한반도 미션 센터 센터장.
예.
아 그리고 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명이 트럼프 대통령 제외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말하자면 결정하는 핵심 인물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사실 면면들이 공개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백악관의 비서실장으로 급시 한참 높은 존 켈리 실장은 뒷면에서 네. 서 있는 모습이 네. 보이고 있고요.
네. 네.
그 밖에 사실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 뭐 아직 인선도 마련되지 않았지만
네.
다른 주요 인사들 또 백악관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 등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신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있고 필리핀 주재대사인 성김 전 특별대표가 네. 보이고 있는 것
네.
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일단 현 단계에서 주요한 결정에는 이런 인물들이 개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 3차 방북과 비슷한 이유로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 2월에 물러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Why Trump canceled Secretary Pompeo's visit?
네, 지난달 방북과 마찬가지로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방북이 취소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모두 또 빈손으로 돌아오느니 차라리 방북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사전 조율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어떤 이유로 방북이 취소됐는지 북한이 보낸 편지의 그 서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꼽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북에 앞서 역시 미국과 북한 간에는 아직도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 그리고 그 견해차라는 것은 북한은 먼저 그 미국이 종전선언 이거를 하기를 바라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그중에서도 검증 모든 핵심과 핵물질 이런 것을 신고해라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
네.
다만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 종전선언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비핵화를 먼저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이 지난 8월 6일이죠. 그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때나 지금 때나 아직 그 조정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김영철 북한 그 통전부장이 보낸 서한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워싱턴 포스트 또 CNN에 따르면은 그 일부 내용이 좀 그 보도가 된 게 있는데요. CNN에 따르면 그 김영철 그 통전부장의 그 편지 내용 중에는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무산될 수 있다. 또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북한은 편지에서 그 평화협정에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올 거면 오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다고 이제 다른 언론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역시 이제 이런 미국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결정하면서 이게 무슨 이번에 가면 확실한 뭐 그 성과를 얻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막판에 이렇게 김영철 통전부장이 서한을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아하 이렇게 되면은 또 지난번처럼 빈손으로 오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그 상당한 논란이 많고 그 일종의 그 정치적 점수가 깎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방북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마 이런 결단을 내려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날 아침에 최종 핵심 당국자를 다 불러서 얘기를 듣고서 최종적으로 가지 말자 아마 이렇게 방북을 취소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은 예. 사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걸려 있는 중요한 그 말하자면 현안들 이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조기 2차 정상회담 아닙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과의.
네, 네.
그것을 잘 말하자면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 이것은 미국이나 북한 자체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말하자면 폼페이오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미국 쪽의 언론 표현대로 적대적 충분히 적대적인 표현을 담아서 그야말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무산시켰단 말이죠. 이것을 사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사실 궁금증이 좀 남습니다.
네.
어쩌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그야말로 평범한 수준으로 입장 표명을 했을 텐데
예.
그것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위협이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없지 않고요.
네.
더 중요하게는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발표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3차 방북 때처럼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사전 조율 유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북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23일 날 방북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서한 때문에 24일 날 바로 24시간 만에 그 전격적으로 취소됐다. 여기에서 뭔가 좀 더 언론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네.
그런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네.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고 미국 측으로부터
네. 네.
또 북한이 함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알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종전 선언을 약속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최근 그 미국의 그 인터넷 매체인 복스가 그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지난 그 6월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종전 선언에 곧 서명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벌써 이제 정상회담한 다음에 뭐 두 달 가까이 흘렀는데요. 이후에 미국이 종전 선언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제 조건을 붙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먼저 해라 이런 이제 그러면 하겠다 이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 화가 나 있다 이런 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보도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뭐 이제 그 미북 정상회담은 뭐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그 가장 그 핵심인 미북 간의 정상 간의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치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켜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종전선언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기존의 흐름하고는 상당히 다른 건데요.
네.
아직 이것도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렇네요. 미국 내에서는 그동안에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을 탓하는 기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미국 책임론이 제기된 것일까요?
그 굳이 뭐 미국 책임론이라기보다도 왜냐하면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박스의 말하자면 보도는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예.
물론 북한은 일찌감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종전선언은 미국이 합의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사안은 아니니까
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 책임론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현재의 말하자면 비핵화 답보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도 상응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
네.
그냥 북한 측에다가 비핵화 조치 이행만을 요구해서는 답이 없을 거다라는
네.
이런 주장을 펴는 언론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뉴욕타임스 신문하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인데요.
네.
이 두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그야말로 미북 간의 관계 또는 미북 간의 그 비핵화 협상이 조금 더 말하자면 안개 속으로 빠져진 상황에서 사설들을 각각 냈는데
예.
종전선언이 지금의 답보 상태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지적을 하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을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그 미국 내에서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 상당수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 없이 미국은 연합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큰 양보를 예. 하지 않았냐 하면서
예.
대부분의 책임을 북한 쪽에 돌리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약간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주고받기식으로만이 이 북한의 핵 문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새삼 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신문들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조가 아니었고 이것은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네.
다시 강대강 대결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네. 관측이 무성한 상태에서 나왔는데요. 정작 미북 간의 대화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그런 언론 매체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에 혹 그 반응을 보인 것이 있나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그 이런 사태를 만든 그 중요한 당사자인데요. 북한이 비교적 조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를 통해서 그 방북 취소를 알린 지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평양이 아무런 그 반응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지난 5월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 대조적인 겁니다. 지난 5월에는 북한이 어떤 그 담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이럴려면 정상회담 안 하겠다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요.
네.
바로 그 다음 날 북한이 담화를 내고 이를 만류하는 일종의 오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만나서 다시 어떤 요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예정됐던 미국 간의 중요한 미북 간의 중요한 어쨌든 계기가 하나 지금 뭐 없어진 취소된 이런 상황인데요. 평양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이걸로 봐서는 아마 평양이 이번에 김영철 통전부장의 서한을 보냈을 적에 이런 거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제재 완화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빈손으로 올 경우에는 안 와도 좋다. 이것을
예.
처음부터 아마 그 의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네. 예. 오늘 뉴스 포커스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에 따른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대북 강성 기조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취소 이유를 설명한 데 따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핵화 진전이 없다고 시인한 것이 이번이 어쩌면 처음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아, 그 정확하게 그 표현한 것은 아, 비핵화와 관련해서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아, 기자들이 그 국무부에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해서 질문을 물었는데요.
예.
바로 그대로다.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것만큼의 진전이 없다는 얘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히 많은 그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말하자면 그 좌절감 내지는 불만 아니었습니까?
네.
이런 것을 표명한 것은 사실 처음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공산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는 일종의 내부적으로 좀 분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폼페오 장관을 중심으로 한 국무부 쪽에서는 협상, 일종의 주고받기를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인사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은 비핵화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예.
최초로 지금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 비핵화 진전이 없다라고 주장해온 존 볼튼을 비롯한 강경파들이 좀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미한연합 훈련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 관심을 끕니다. 이 매티스 장관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as a good faith measure. Coming out of the Singapore summit.
이 매티스 장관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추가로 중단할 계획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매티스 장관의 발언의 핵심이 과연 뭘까요?
예, 이 추가로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미한 연합 훈련 중단 없고 재개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의 핵심은 그 현 단계에서는 이왕에 취소한 중단했던 그 연합훈련 이외에 다른 말하자면 더 이상의 중단 계획은 없는 것이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지난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매티스 장관이 그 연합훈련의 중단을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것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의 발언입니다.
예.
앞으로의 말하자면 연합훈련 재개 여부는 비핵화 협상에 달려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예.
그게 바로 매티스 장관 발언, 기자회견 발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특히 이제 그 한국의 국내 언론 일부는 보면 아예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도 보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티스 장관의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정책에 그 훈련 중단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거기서 하나를 살짝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하진 않겠다. 이거는 좀 해석을 해보면 비핵화가 잘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 간에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계속 중단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고 비핵화 진전이 없기 때문에 더는 할 용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 보내는 일종의 그 경고. 그러니까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면은 기존 것을 계속 연합훈련을 안 하겠지만 이것이 악화되고 그러면 할 용의가 있다 이것을 좀 알기 바란다 이런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트위터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미한 연합 훈련에 큰 돈을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또 이 매티스 장관 얘기하고는 또 좀 다른 것인가요?
예, 사실은 매티스 장관의 발언 자체가 훈련 재개를 시사한 것이 전혀 아니었는데
예.
이것이 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대북 강경 메시지를 진짜로 보낸 것처럼 이렇게 가고
예.
또 거기에다가 폼페오 장관의 방북 취소까지 겹쳐지면서
예.
미국이 강성 기조로 돌아선 게 아니냐 북한과 관련해서
예.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런 말하자면 그 인식들이라든지 그런 보도들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현 시점에서는 훈련 재개 아직은 결정한 게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예.
그러면서도 역시 매티스 장관과 같은 맥락에서 그러나 재개하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즉각
예.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규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바로 그 얘기는 잘 안 되면은 즉각 재개를 할 것이고
예.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네네.
지금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바로 그런 목적에서 이런 트위터 글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환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 환상적인 관계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이것이 뭐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비핵화 진전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환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내는 일종의 그 신호가 아니겠느냐. 당신과 나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비핵화 문제 또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양국의 두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넌지시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구호물자와 돈, 비료 그리고 다른 지원을 북한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그렇잖아도 이 중국 배후론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간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이 지금 잘 돕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말하자면 배후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중국이 예전만큼 그렇게 그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돕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것은 주로 이제 국경 지역에서 그 말하자면 밀무역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그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돈과 비료와 연료와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미국을 돕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데는 이 북한이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화에 나섰다 미국과의
예.
이런 말하자면 인식을 근저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이렇게 하면 북한이 대화할 필요성을 덜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네.
불만의 표시를 한 것인데요. 그 발언의 강도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심하게 말하자면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래서 북한 문제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더 압박하는 활용하는
예. 예.
측면이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실 중국 배후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분명치 않다라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중국이 협조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계속해서 글을 올렸던 것에 비하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중국은 뭐 공식적으로는 뭐 제재를 지금 적극적으로 유엔의 결의 안대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 이행에 그야말로 철저히 나서고 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중국 배후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다음에는 남북 관계를 집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5일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이 31일 발표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5일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전통문을 받은 북쪽은 오후에 특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대북 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의 말이었는데요. 한국 정부가 특사를 평양에 이 시점에서 파견하기로 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네, 사실상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의미로는 평화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요.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시 미북 관계가 일종의 그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좀 다시 좀 풀어보겠다. 물꼬를 트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런 노력이 이제 뭐 처음 된 것이 아니고요. 지난 1월부터 그 평창 동계 올림픽도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그 미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는 일종의 그 미북 관계 화해와 협력의 그 일종의 기획 연출을 해왔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데요. 역시 이제 이번에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미북 관계 다시 비핵화 또 미북 관계 개선을 트고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남북 관계도 같이 거기에 편승을 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마 이제 한국 청와대의 그 보관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돌출 사건이 생긴 거죠.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또 미북 간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또 아무런 진전이 없고 이 와중에 한국이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게 준비했던 게 많습니다. 남북 간의 그 철도 연결도 하려고 그랬고 또 남북 간의 그 연락사무소도 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것이 지금 이렇게 그 미북 간의 교착 상태가 되면은 이런 것도 진행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일종의 이런 교착 상황에 돌파구 물꼬를 마련해 보겠다 이런 걸로 나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31일 날 지금 김의겸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만은 북한의 전통을 보내서 특사단을 9월 5일 날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또 북한이 그날 오후 바로 이 전통문을 받고 이걸 수용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쪽 에서도 이거 지금 미북 관계를 이렇게 완전히 무슨 파탄으로 가려는 게 아니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뭐 미국 관계를 좀 풀어보지 않겠느냐 이런 신호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노력은 또 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지난 5월에도 이와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그 담화를 문제 삼아서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을 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판문점에 가서 다시 그 양측을 중재해서 이것을 되살린 일이 있는데요. 이번 것도 그거하고는 약간 좀 맥락은 틀립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나서서 미북 관계의 비핵화, 종전선언 제재 하나 이런 것은 이제 맞바꿔 보려는 노력을 이제 할 것을 보는데요. 북한이 아마 그 특사를 5일 받아서 어떤 그 대답을 해놓을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특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면담할 것이 아니면은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면담은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남북이 서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중요한 거는 미북 간의 갈등 기조가 계속이 된다고 하면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예.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하는 것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결정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도 이제 특사단이 5일날 방북을 하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자를 확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방문에 앞서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정도를 갖고 자세하게 이번 평양 방문 정상회담에서의 말하자면 의제라든지 논의할 사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틀림없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재자, 촉진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기가 중재하려고 하는 양측의 입장들을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논의를 미국과 한국 간에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남북 간의 이런 문제는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죠.
예, 특사단을 보내는 발표를 하면서도
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미국 측과 긴밀하게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이 전격적으로 취소된 내용, 또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미국의 입장, 그리고 한국 정부가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스포츠는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와 손끝으로 지략을 다투는 두뇌 스포츠도 있는데요.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다양한 대회를 여는 바둑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두뇌 스포츠를 컴퓨터와 결합한 전자 스포츠, e스포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e스포츠,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18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처음으로 e스포츠를 시범 종목으로 진행 중입니다. 각 나라 대표들이 컴퓨터 게임 승부를 가리는 건데요. 총 6개 세부 종목을 겨루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과 아레나 오브 발러는 단체전이고요. 스타크래프트2와 하드스톤, 클래시 로얄, 위닝 11 2018은 개인전인데요. 단체전 종목인 롤은 미국에서 개발한 대전 게임입니다. 10명이 5명씩 팀을 짜서 상대 팀과 싸우는 건데요. 사용자들이 직접 역할을 선택해 상대 진영을 초토화시켜야 게임이 끝납니다. 개인전인 스타크래프트2는 미래를 무대로 우주 종족끼리 전쟁을 가상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1, 2편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전문 업체가 만들었는데요. 다른 세부 종목 게임 3개도 미국에서 제작했고요. 손전화를 사용하는 이동식 게임인 아레나 오브 발러는 중국 회사 텐센트가 만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벌어진 롤 결승에서 중국과 한국이 맞붙었는데요. 중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중국은 1세트를 이겨 기선을 제압한 뒤 2세트를 내줬지만 3세트를 가져간 뒤 4세트 접전 끝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을 이끈 선수는 지안 지하오였는데요. 세계 최강인 한국을 꺾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짜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국내 정규리그도 일시 중단시켰는데요. e스포츠에서 한 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에서 총감독과 코치를 초빙해서 승리를 모색했습니다. 아시아 e스포츠의 맹주를 자처해온 한국에선 방심하다 한방 맞았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2013년 시작된 롤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에서 지난해까지 5연패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결승 이전까지 8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뜻밖의 중국의 벽에 막힌 겁니다. 중국은 며칠 앞서 열린 아레나 오브 발러 결승전에서도 타이완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단체 종목 금을 모두 가져가며 아시안게임 초대 e스포츠 최강자가 됐습니다. 중국의 컴퓨터 게임 사용자들은 저마다 기쁜 마음을 인터넷 공간에 표시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는 다음 대회인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정식 종목이 됩니다. 메달을 따면 일반 스포츠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종합국제스포츠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위상이 높아진 e스포츠, 그 배경은 뭘까요? 세계 각국에서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빠르게 늘면서 게임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게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각종 게임 산업 규모는 1,089억 달러 정도로 추산됐는데요. 성장세가 웬만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내후년까지 게임 산업 성장률은 6.2% 정도가 될 것으로 전문 시장 조사 업체 뉴주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게임의 실력을 겨루는 e스포츠 대회도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e스포츠 대회 상금 총액은 1억 1,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커질 전망인데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0년께 e스포츠 시장이 약 3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스포츠 종주국은 보통 미국으로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회를 열어 실력을 겨루는 게임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만든 것들이고요. 1990년대 중반 미국과 유럽에서 간헐적으로 개최한 게임 대회들이 1997년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 박람회 E3에서 종합대회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인 e스포츠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e스포츠 대회 도중 총격 사건이 일어나 세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온라인 미식축구 게임 매든 19의 토너먼트 지역 예선을 치르던 중이었는데요. 한 선수가 다른 참가자에게 총을 난사해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대회를 인터넷 중계한 화면으로 범행 장면이 그대로 전파됐는데요. 범인은 지난해 대회 우승자로 매든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명 선수가 어떻게 대회 현장에 총기를 갖고 입장할 수 있었는지에 비판이 쏟아지면서 e스포츠 현장 보안을 다른 스포츠 대회처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매든 19게임 토너먼트에 지역 예선이 열렸다고 조금 전 말씀드렸는데요. 토너먼트란 리그와 함께 각종 스포츠 대회 주요 운영 방식 중 하나입니다. 출전 선수나 팀을 둘씩 대결시킨 뒤 승자끼리 겨뤄 마지막에 이긴 선수나 팀이 우승하는 게 토너먼트 방식이고요. 출전자가 돌아가며 같은 수로 경기를 치러서 몇 승 몇 패, 성적이 누가 가장 좋은지 가르는 게 리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축구 본선에서는 32개 팀이 조별 리그전으로 대회를 시작해서 16강부터는 토너먼트로 최종 우승자를 가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나날이 성장하는 e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토너먼트와 리그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e스포츠는 미래에 더욱 각광받을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죠. 미래로 돌아가다, 영화 Back to the Future 주제곡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정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구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특사단은 이날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을 하게 되며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상회담의 의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일본인 납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일 발행된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 자신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상호 불신 관계가 깨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나라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회담은 일본이 납치자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2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49개 등 총 177개의 메달로 종합 3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금메달 12개와 은과 동메달 각각 12개와 13개씩으로 종합 10위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은 폐막 전날 열린 축구 결승 경기에서 일본을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해 금메달을 추가했으며 야구 경기에서도 일본과 맞붙어 3-0 승리를 거두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당초 6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1986년 서울대회 이후 2014년 대회까지 매번 50개 이상의 금메달을 수확했었습니다. 총 11개 종목에 16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북한은 역도 경기에 걸린 15개 금메달 중 절반인 8개를 가져가는 등의 활약으로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남북 단일팀으로 따로 메달 순위가 집계된 코리아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순위 28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지도자가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미 아프간 사령부는 2일 IS 호라산으로 불리는 아프간 지부를 이끌던 아부 사드 오라크자이가 지난 25일 난가하르주 동부 지역에서 숨진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IS 아프간 지부 지도자가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미국이 3억 달러에 달하는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금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파키스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반군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파키스탄이 아프간 반군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왔다며 압박해왔습니다. 실제로 미 정부 관계자도 파키스탄 정부가 주기적으로 이들 반군 문제를 무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파키스탄은 이들 테러 분자들과의 전투에서 자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억 달러를 소비했다는 입장입니다. 콘 포크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취소된 원조금은 다른 긴급한 곳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원조금 취소 결정은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차량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시내 중심부로 관공서 등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근 학교 건물이 붕괴되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언론 등은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유 회사들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2일 정유 회사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란산 원유값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일본의 휘발유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이란과 맺은 핵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평안북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